거리 쪽 밤은 해가 져서 아무 빛이 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된 어느 날 과학선생님께서 달의 밝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달이 비추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달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날 이후 나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달아,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 마치 내가 태양의 빛을 받아 밤에도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듯이 나도 매일 누군가의 빛을 받고 있는 것만 같아. 이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갑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알지오 라디오 빛을 만나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을 만나다 RJ랑입니다. 오늘 방송의 첫 곡으로는 싱얼롱 줄리아 하트의 곡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또 이 가사가 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잘 안 들렸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한 부분 들려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았던 날 친구를 얻고, 잘 수 없을 것 같았던 밤 좋은 꿈을 꾸고, 어린아이 숙제 같은 너의 많은 착한 고민, 이 노래가 도움이 된다면 또 불러줄게. 기적처럼 마법처럼 봄빛처럼 첫눈처럼 이 노래가 너의 엉킨 마음을 다 풀 수 있기를. 네, 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빛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다면 계속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의 오프닝도 역시 우리 작가 지수님, 네, 작가 지수님께서 오프닝을 보내주셨는데요. 방송 직전에 이렇게 오프닝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 알지오 라디오 빛을 만나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부분을 네, 준비하면서 읽는데요. 너무나도 정말 사랑 폭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일을 하시다 보면요, 고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내가 이 길을 더 갈 것인가, 여기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갈 것인가, 모든 상황을 두고 모든 일들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멈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계의 차원에 부딪힐 때, 또 여러 일들이 있을 때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정말 이 오프닝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알게 되고 더 한 번 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정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구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은 것이구나.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해드리는 길을 택하자라는 생각이요. 네, 오늘 방송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 하나님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 네, 그분도 참외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그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나를,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변함없이 주님이 사랑하실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분, 네, 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 중에 그한 분, 그한 분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그 마음을 정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가까운 또 동생이 수능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또 쓰이고 또 어제 연락도 해보았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제 좀 편하게 쉬라고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들으러 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 수능 맞으신 분들은 특별히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마음껏 신청해 주시고 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마음껏 해주세요. 다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또꼭 게시판에 올려주지 않으시더라도 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그런 모든 마음들 또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음악을 한 곡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우리 수능을 마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하셨다는 또 마음 담아서 해웃음의 꿈꾸는 하늘 한곡또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려고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게시판에 또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개에도 올려놓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길을 갈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또 일을 두고도 늘한 번은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원을 높여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작은 일을 두고도 그렇고 큰 일을 두고도 그러한데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고 그런 선택, 결정, 또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둘다 뭔가 실체적인 실화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화와 또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솔개. 솔개에 대한 솔개의 환골탈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가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 알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이야기는 사실 실체가 아닌 우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우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솝우화 이렇게 하는 것인데, 뜻을 살펴보면 동물이나 무정물의 의인화를 통해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신비로운 설정으로 사회풍자 및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낸 짧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우화인데요. 네. 우화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우화를 만들어낸 이유도 이것을 통해 또 우리 삶을 생각해보고, 또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진짜래, 가짜래, 라는 생각보다 이 이야기를 또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더 아는 이야기였어도 지금 내 상황을 두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솔개의 환골탈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설계는 새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설계는 최고, 약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40년 정도를 살면 설계는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서 날기 힘든 볼품없는 모습이 됩니다. 이때 설계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바이산으로 날아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쪼고 쪼아서 낡고 구부러진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닳아진 부리 자리에 매끈하고 튼튼한 새 부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새로 난 부리로 자신의 낡은 발톱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발톱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깃털이 나도록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130일이 지나면 설계는 새로운 40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솔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솔개와 같은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애벌레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저 먹으면서 의미 없이 몸을 불려가던 줄무늬 애벌레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여러 환경을 접하고 애벌레들을 만나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커다란 애벌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기둥에 오릅니다.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오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서로 밟고 기어오르고 서로를 누르는 경쟁뿐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줄무늬 애벌레는 그곳에서 한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도 밟고 올라가다 죄책감을 느끼고는 서로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서로는 땅으로 내려와 행복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꼭대기에 대한 열망으로 노랑 애벌레와의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애벌레 기둥으로 오르기로 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그런 그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를 기다리다가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고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치가 되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노랑 애벌레는 그 배움대로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줄무늬 애벌레는 서로를 누르며 꼭대기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그때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선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그 나비가 노랑 애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줄무늬 애벌레도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오릅니다. 빛을 만나다. 정복 프로젝트. 네, 이번 주의 코너. 네, 생각 정복 프로젝트 코너를 준비해 왔습니다. 생각 정복 프로젝트는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 짧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입니다. 네, 아는 것, 깨닫는 것. 이 두 단어를 보면 뭔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뭐가 달라요? 하고 물었을 때 막상 또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느 때는 알아라 라는 그 말에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포함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나누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먼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각각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 네, 아는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지식을 알려준 자의 것을 그대로 머리에 담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인해 알게 되는 것, 아는 것.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즉, 누군가가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지식의 차원으로 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 아는 것은 곧 지식입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모르는 이론과 같은 차원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 그리고 이론. 그러니 아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서 행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네, 작은 것을 보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는 유난히도 네,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실천해서 이루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처럼 건강해지는 법, 또 다이어트를 하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여러 가지 지식들은 책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데요. 둘다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깨달음은요, 지식,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했죠. 네,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된 차원입니다. 즉, 아는 것 위에 하늘의 생각이 더해진 것입니다. 아는 것은 가르쳐줌과 배움의 과정에서 오지만 깨달음은 좀 다릅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오게 됩니다. 네. 생각하는 과정에서 온다. 그냥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자신이 생각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일단 모르면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것에서 끝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깨달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아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행해서 삶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차이를 이제 좀 아시겠나요? 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차원이 다르다. 네. 배워서 아는 것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단계. 두 번째는 깨닫는 단계. 그런데 배움에도 역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 둘째, 자신이 알고자 연구해서 아는 것. 첫 번째 것은 남의 지식을 그대로 뇌에 넣는 것이라 볼수 있고, 두 번째 것은 자신의 뇌 속에 든 것들을 두고 연구함으로써 얻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 두 번째 것, 즉, 깨닫는 단계, 자신이 알고자 연구해서 아는 것이 되어야만 배워서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되니 그제야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는 단계, 누군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은 이두 번째 깨닫는 과정에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 이거 채보자라는 대략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될수 있지만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아는 건 다른 자가 주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노력만 필요하죠. 보다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것에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능동적인 입장이죠.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게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까요? 네, 두 번째 단계. 그것이 역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행하고자 하는 자는 네, 행해서 얻게 됩니다. 수고를 하고자 하는 자만이 얻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깨닫고자 하는 사람, 행하고자 하는 사람, 행해서 또 수고를 하는 사람, 네, 그 수고대로 얻게 하도록 공의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르고 또그 차원이 다른 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닫고자 노력하는 그 수고만큼 행하는 대로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얻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깨닫는 것은 아는 것보다 깊습니다. 아는 것은 표면적이라고 한다면 깨닫는 것은 깊은 내면의 것입니다. 깨달아라 하는 말은 이론으로 머릿속에만 묵혀두지 말고 실천으로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는 것을 발판 삼아 그 위에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생각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행한 것 위에 얻은 깨달음이니 분명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서 삶 속에도 그렇게 살수 있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배우고 들은 지식 이것들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긴 하지만 얕게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지만 지혜로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만이 실천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실천자에게로 하늘의 운세권을 돌리십니다. 왜일까요? 네.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을 줘도 써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대해주는 공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 오늘 생각 정복 프로젝트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두고 또 여러분에게 온그 귀한 기회들을 두고 아는 차원을 벗어나서 깨닫는 차원으로 오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스스로 하나하나 생각하고 따져가며 연구해서 깨달아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생각 정복 프로젝트 여기까지 하고요. 또 머리에 돋을 달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돋을 달고 씨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만든다. 벼농사를 짓고 나면 알곡 중에서 좋은 벼씨를 먼저 골라낸다. 만일 만석에 벼알곡이 나왔다면 그 중에서 벼씨로 쓸 것을 한가마니 남긴다. 만석에 벼알곡은 음식을 해서 먹고 끝내고 골라낸 한가마니의 벼씨를 다시 뿌려서 벼농사를 지어 황금 벌판을 만든다. 좋은 벼씨가 그의 논농사에 승패를 좌우한다. 과일 농사도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로 한다. 씨 하나로 과일 농사를 지어 과일을 거두게 된다. 씨가 아닌 것은 하나의 밥알로 끝나고 하나의 과일로 끝난다. 곡식과 과일은 모두 먹고 끝난다. 그러나 씨는 먹고 끝내는 곡식이나 과일이 아니다. 땅에 떨어져 싹을 틔워 번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가지고 역사를 펴신다. 그래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황금 벌판 역사로 만들기 때문이다. 씨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창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씨다. 씨 하나가 수천 수만 배 번창하여 온 세상을 황금 벌판으로 만든다. 씨는 땅에 심어 희생하지만 그 씨로 인해 수천 수만 수십만 배를 거두게 되니 이것이 씨의 영광이다. 씨는 농사 지은 전체 곡식의 수보다는 적지만 그 씨로 인해 후대와 미래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이것이 씨의 가치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씨로 삼지 않으신다. 분야별 센터마다 뽑아서 개성의 씨로 삼으신다.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다. 씨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무슨 씨인지 알고 각자 개성대로 씨의 사명을 하여라. 씨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씨는 늘 웃어대고 감사하고 고마워한다. 씨는 오직 감사, 오직 사랑이다.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어대며 모든 자들의 본이 되며 멋있고 빛나게 영광을 돌리며 성삼위를 사랑할 자들을 씨로 삼아 아껴주시고 그들을 뿌리고 심어 황금 벌판을 만드신다. 자기를 좋은 씨로 만들어라. 씨는 하나지만 번창한다. 씨가 아닌 것은 수가 많지만 하나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가지고 역사를 펴신다. 여러분, 오늘 방송 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갈 길에 있어서 늘 오는 선택의 기록, 모든 일에 있어 크고 작은 일을 두고 오는 선택의 기록, 여기에서 머물 것인가, 자원을 높여 더 앞으로 갈 것인가, 그 주제를 놓고 오늘의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저 또한 너무 막막한 일이 있었을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를 때 성령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제가 부르면, 제가 간구하면 절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만물을 통해서든 감동을 통해서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 형상들에 보이면서 어떤 모습인지 눈에 딱 보였습니다. 바로 애벌레의 모습과 하늘을 나는 나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을 면치 못하는 애벌레와 하늘을 나는 나비. 그 구름을 보고, 네, 결심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땅을 면치 못하는 애벌레가 아닌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사는 나비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또 상황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저의 마음도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하는가, 머물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깨닫는 자가 될 것인가, 그저 아는 자가 될 것인가, 황금 벌판을 이루는 벽시가 될 것인가, 먹고 끝나는 곡식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땅에 붙어 사는 애벌레로 끝날 것인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 영원한 행복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저는 마지막 곡, 나 이제 가리라 들려드리며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